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인공지능, 영어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 줄여서 AI라고 부르죠. 쉽게 말해서 지능을 가진 기계를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둑 경기에서 전문 바둑기사를 이기고 고가의 그림도 그리고 진품과 가품을 가리는 감별 기능도 하고 운동 경기에서 경기 내용을 읽고 점수판도 고치고 최근에는요 사람보다 더 글을 잘 쓰는 인공지능까지 개발됐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건 방금 말씀드린 이 글을 잘 쓰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기관이 이 인공지능을 출시하지 않기로 해서 화제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되면서 인류는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고 인류의 삶을 지배할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개발과 상용화의 한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발된 글을 잘 쓰는 인공지능은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등 누군가가 악용하기라도 한다면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출시는 고사하고 원천 기술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미국의 IT 기업 대표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류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세운 비영리 단체가 개발을 한 것이고요. 또 자체적으로 이 단체가 비공개 처리를 한 겁니다. 이 인공지능이요. 소설, 뉴스기사, 학교 숙제, 뭐 모든 분야의 글짓기를 할 수가 있고요. 800만 개의 인터넷 페이지에 담긴 단어 15억 개를 학습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인 성인 한 명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활발하게 사용되는 어휘가 2만 개 정도라고 하는데 잘 쓰지 않는 단어 4만 개까지 합쳐도 15억 개를 학습한 인공지능과는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이 기계에 특정 문장을 넣으면은요, 그에 알맞게 이어지는 문장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만들어내고요. 실제로 책 한 페이지 분량의 글을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뉴스 기사를 쓸 때는 기사뿐 아니라 기사 내용과 일치하는 사진 설명까지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뉴스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Coldplay가 부릅니다. 마법, Magic 들어보시죠.
걸려 magic I disappear from view and I can't get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2억 5천만 달러 소송. 지난 18일 워싱턴 DC에서 낙태 반대 집회와 원주민 인권 옹호 집회가 동시에 열렸었죠. 그런데 시위 현장을 담은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미국인 고등학생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미국 원주민 인권활동가를 조롱하는 듯한 언행으로 논란을 만들었고 당사자인 학생은 자신이 언론의 희생양이 됐고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워싱턴포스트를 상대로 무려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금액은 2013년 워싱턴포스트가 미국의 아마존 기업에 인수된 금액과 맞먹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고 적힌 빨간 모자를 쓰고 있던 이 학생은 자신을 마치 불량배인 양 묘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당시 인터넷에 퍼진 3분 40초 분량의 동영상을 보면 이 학생은 입가에 웃음을 띤 채 북을 두드리는 원주민계 인권운동가를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용사인 이 인권운동가는 미국에서 원주민 인권운동가로 명망이 높습니다. 당시 수학여행차 이 학생과 함께 워싱턴 DC를 찾은 학우들은 두 사람을 둘러싸고 웃고 떠들면서 장벽을 건설하라라고 외쳤다라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급속히 옮겨지고 여러 언론에 보도되면서 해당 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공개된 1시간 46분 분량의 동영상에선 15명의 히브리계 흑인들이 먼저 원주민들과 백인 학생들을 모욕하는 등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서 너무 성급하게 학생들을 매도한 게 아니냐는 반론도 나왔었죠. 지난주 공개된 조사 결과 보고서는 학생들이 히브리계 흑인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으며 원주민 인권운동가를 겨냥해 인종차별이나 불쾌한 언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생의 변호인은 향후 수주 내에 유사한 내용의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서 이번 법적 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워싱턴 포스트 측은 샌드머니 제출한 소장 복사본을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유도 만능 줄기세포. 유도 만능 줄기세포란 특정한 전사 인자를 가진 유전자가 체세포에 발현하게 함으로써 세포 자체를 다시 프로그램한 줄기세포를 말합니다. 대체로 이식 환자의 몸은 증여자의 신체 조직을 잠정적인 병원체로 보고 면역체계를 가동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면역 거부 반응인데요. 이 면역 거부 반응이 사실 이식 환자에게는 가장 큰 변수이면서 위험 요소고 이 만능 줄기세포 역시 위험을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의 한 교수팀이 유전자 편집으로 이식 거부 반응을 회피하게 조작한 신종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의학 전문 매체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전했습니다. 이 새로 개발된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어디에나 이식할 수 있는 진정한 만능 줄기세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과학저널 네이처 생명공학에도 실렸습니다. 연구팀은 새로 만든 자칭 만능 줄기세포를 생쥐의 심장에 이식한 실험에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이식된 줄기세포는 정상적인 심장혈관과 근육조직을 만들면서 장기간 살아남았다라고 연구팀은 전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BOA 인터넷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독자의 선택 박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가장 많이 본 뉴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가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이 가장 많은 분들이 보신 뉴스로 선정됐는데요. 또 일본 언론은 이와 함께 미국 측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아베 총리에게 요청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 아베 총리도 이런 사실을 시인한 건가요?
일단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은 사실상 시인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 일본 의회에 출석해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아베 총리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뭐 간접적으로 좀 꼬아서 말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관련 연설을 하던 중에 아베 총리가 자신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준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아베 총리가 노벨위원회에 자신을 추천함에 보낸 5장짜리 서한을 복사본을 건네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흔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얘기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가능성을 얘기해 본다면 어떨까요?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전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인 남북한의 평화 정착이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공로를 세운다면 노벨 평화상 수상의 자격이 된다. 이런 평가는 사실 적지 않습니다.
네. 지난해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하고 첫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네.
지난해에는 수상하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전 세계 언론들 그리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하나로 지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 이후 60년 넘게 이 적대관계에 있었던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나서 이 한반도 위기지수를 크게 낮췄다. 이런 평가가 바로 그런 배경이었는데요.
네.
뭐 하지만 지난해 노벨 평화상은 결국 분쟁 지역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한 콩고 출신 의사 그리고 또 이라크 출신 활동가가 수상을 했습니다.
네. 자,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 후보로 추천 됐는데요.
네.
아베 일본 총리 외에 다른 추천자들도 있습니까?
네,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추천자만도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 18명 그리고 노르웨이 국회의원 2명도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위원회에 각각 제출한 추천서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부단한 노력을 평가를 했습니다. 노르웨이 법무장관을 지낸 페르 윌리 아문젠 의원과 크리스티안 티블랑 제디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한의 군축과 평화 또 화해를 위해 거대하고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이제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요 핵 문제와 관련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7년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민간 단체죠 핵무기 폐기 국제 운동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2009년에는 바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네.
2005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원자력에너지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상을 받았습니다. 또 한편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2000년에 당시 김대중 한국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과 화해 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 제거, 핵 군축, 국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은 사실상 해마다 노벨 평화상의 주요 후보로 거론되곤 했습니다.
네. 자, 아베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소식 알아봤고요.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 북한이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함지아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을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As the sanctions are on in full, as you know, I haven't taken sanctions off. I'd love to be able to, but in order to do that, we have to do something that's meaningful on the other side. But Chairman Kim and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I wouldn't be surprised to see something work out.
네. 제재는 가동이 되고 있고 온전한 상태다. 그리고 알다시피 나는 제재를 해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재를 해제할 수 있게 되길 바라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 있는 상대가, 그러니까 북한이 무언가 해야 한다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 Meaningful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북한이 매우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일이 잘 해결되는 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역시 북한 경제에 많은 잠재력이 있다 이런 사실도 거듭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네요.
네, 펜스 부통령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단호한 태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백성훈 기자의 보도인데요. 세 번째로 많이 본 뉴스에 올랐습니다.
And then last year, at their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President Trump received a commitment from Chairman Kim to achieve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펜스 부통령은 16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거둔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독일에서 열린 미넨 안보회의 연설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거둔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약속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뒤에 베트남에서 김 위원장과 가질 또 한 차례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희망에 차 있고 평화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동맹국들이 확신해도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작전이 지금 같은 성과를 가져온 거다라는 평가를 했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위협에 맞서서 전례 없는 압박 캠페인을 펼친 데 전 세계를 결집시켰다라고 펜스 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전 세계는 이로 인한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 핵실험도 없고 미사일 발사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 미국인 인질들이 북한으로 돌아왔고 자신과 부인은 하와이에서 한국전 참전 영웅들의 유해가 송환되는 것을 지켜보는 영광을 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많이 본 뉴스 알아보죠.
네, 미국 상원의 중진 의원들이요.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노출될 위험을 우려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현철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 그리고 밤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미한 공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를 했습니다.
네.
두 의원이 폼페오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지난 11일자 서한에는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간 공조에 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두 의원은 제재 등 북한에 대한 양국 간 접근법의 차이는 실질적이든 그렇게 인식될 뿐이든 동맹을 약화시키고 안보를 위협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간의 완전한 공조를 위한 노력을 배가함으로써 양국 정부가 일방적, 다자적 대북 제재와 이런 제재가 어떻게 집행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동일한 인식을 공유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 가을에는 미국 재무부가요. 한국은행하고 대북 제재와 관련한 전화 회의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19일, 20일 이렇게 전화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크루즈 의원과 메넨데즈 의원은 이런 활동이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한 것으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또 제재에 관한 미한 실무그룹 가동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미국과 한국 간의 분열 가능성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완전한 제재 체제를 위해서 미국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와 비핵화 조치들이 김정은에 대한 압박을 성급하게 완화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국, 한국 그리고 다른 동방자 국가들이 완벽하게 공조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독재 선택 마지막 소식 하나 남았네요.
예,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다시 이 한반도의 평화 메커니즘 구축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안소영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취재한 내용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인 최근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마크 피츠 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요. 종전선언은 한반도 정전 상황을 종식하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법적 전환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미한 또는 미북 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상징적 선언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요. 기술적으로는 한국전 참전국인 중국이 포함돼야지 진정한 종전선언이 되겠지만 그런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공개적으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모든 당사국이 서명하는 형태의 종전선언이 최선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상황이 올바르기만 한다면 법적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일종의 선의의 제스처로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다 이런 진단입니다.
네, 뭐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국제법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요.
예, 노정호 콜롬비아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남북한만이 종전선언을 만든다고 해서 이 자체가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 때 한국 입지가 약간 곤란해질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결국 한국이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뭐 그렇다면은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어떤 비핵화 조치를 해야 할까요?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한에게 공짜로 종전선언을 내어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심고서 비핵화 시간표 제출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츠 패트릭 전 부차관보는요. 종전선언은 법적 합의를 통해서 문서화하는 평화협정과 달리 상징적인 선언인 만큼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라면서 영변 핵시설 폐기 그리고 사찰단의 검증을 종전선언과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종전선언 체계를 북한의 미래 핵과 연관 지은 전문가도 있었는데요.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요. 종전선언의 적절한 조건으로 핵물질 생산시설 폐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미국, 한국, 중국, 북한 등 이 네 개 나라 간의 합의가 필요한 평화협정은 비핵화가 마무리돼야 가능하고 향후 수년 안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자 2차 미북 정상회담 뭐 이제 다음 주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다음 이 시간엔 또 어떤 소식들이 전해질지 궁금합니다.
네.
자, 오늘 독자의 선택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먼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소식 알아봤고요. 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펜스 부통령의 발언 각각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상조치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평가도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독자의 선택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계속 듣고 이어가도록 하죠. 아델이 부릅니다. When We Were Young 들어보시죠.
before I go. 'Cause I've been by myself all night long, hoping you're someone I used to know. You look like a movie, you sound like a song. My God, this reminds me of when we were like a movie, it was just like a song. I was so scared to face my fears. Nobody told me that you'd be here. And I swear you moved overseas. That's what you said.
생생 라디오 매거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북한 선교 전문가들이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복음 통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19 유관순, 그녀들의 조국. 100년 전 대한민국 만세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 땅과 이 하늘이, 우리 말과 우리 글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남에는 회개로, 북에는 위로로. 다음 달 14일 한국에서 개봉되는 윤학열 감독의 1919 유관순, 그녀들의 조국 홍보 영상입니다. 100년 전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외치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기독교인 유관순 열사와 여인들의 기도가 한 세기가 지나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의 정신이다라고 외치는 기독교인들. 지난해 출범한 프로젝트 워킹그룹 국제통일전문가 네트워크는 기독교 신학자, 목회자, 탈북민 선교사, 영화감독, 법철학자, 경제학자 등 20여 명의 기독교인들의 모임입니다. 이들은 100년 전 3.1 독립을 2019년 복음통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북한 복음화의 꿈을 꾸자는 주제로 복음통일 전문 세미나 연합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국제통일전문가 네트워크 박상원 대표입니다.
어떤 통일운동이 좀 전개되어야 하냐면은 좀 더 전문화되면서 다양한 그러한 콘텐츠가 한 플랫폼으로 모이면서 사람은 다양한 그 분야의 직업과 소속이 돼 있죠.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그 콘텐츠 내용도 좀 다양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인해 갖고 그것이 한 틀, 복음이라고 하는 그 틀에 이렇게 만나게 되어졌을 때는 더 큰 시너지가 난다고 하는 것을.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비전 제시가 목적이란 설명입니다. 지난 15일까지 나흘간 열린 행사의 시작은 퓰러신학교 이학준 교수가 열었습니다. 이 교수는 하나님의 선교, 복음, 한국 통일이란 주제로 강연하면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신학적, 선교학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와 복음 통일의 올바른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통일이 뭐냐? 북진 통일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썼던 말이죠. 그러니까 체제 대립에서 이기는 것이 통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와서는 김영삼 대통령까지도 뭐 이명박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 물론이고 모두 이제 흡수 통일을 얘기했죠. 이 북한 체제의 붕괴를 통한 흡수 통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통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왔던 북한 선교와 상당히 괴가 서로 맞아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런 선교의 개념이
이 교수는 기독교 보수 세력이 주장하는 통일 선교는 북한의 붕괴를 통한 흡수 통일을 뜻하며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체제 보장용으로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는 현실, 민족적 자긍심을 갖고 있는 북한 주민 역시 흡수 통일을 원할 만큼 자존감이 낮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교수는 복음 통일이란 서로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통일이라며 성경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의미 자체가 지금 이제 입장에서는 복음이 뭐냐는 히라보로 유앙겔리온인데 이 뜻이 뭐냐는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돼야 돼요. 듣는 사람에게 굿뉴스가 돼야지. 내가 좋은 굿뉴스라고 상대방에게 눌러붙이면 그게 사실은 뭐 공산주의가 했던 방법이죠. 예수님이 병자들 고쳐주시고 이걸 왜 먼저 하셨겠어요? 그 마음을 넓기 위해서거든요, 먼저. 그쪽에 있는 피로와 아픔을 먼저 공장하는 데서 시작되지 그런 어떤 병자들에게 그런 문제는 상관없이 조금 그냥 이 새로운 교리입니다. 이렇게 접근 안 하셨거든요.
체제 통일, 영토 통일 이전에 사람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탈북민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인도적 교류 등을 통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특별히 사람 간의 통일은 전쟁을 경험한 남북한 주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돌보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5년 북한에서 반역죄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2017년 8월 31개월 만에 석방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 임 목사는 북한 억류 경험을 소개했는데요. 꿈꾸는 것 같도다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임 목사는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임 목사는 VOA에 복음 통일 주제와 관련해 통일 지상주의자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이 어떤 내용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철학과 신념이 없는 통일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통일만 외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말려말려 대안이었지.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리고 참 그 중국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 영변 땅이 90년대 초에 열렸을 때 너무나 많은 남한의 사기꾼들이 들어가서 그 사회를 다 망쳐놨어요.
임 목사는 정치군사적 통일이 아닌 평화와 화해가 이뤄져야 하지만 북한 인권에 침묵하고 있는 현재 한반도에서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제를 왜 못 다루는지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정작 한마디도 못하고 정치인들이 지금도 죽음 포로 어떻게 되는지 나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자초한 목사님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그 통일을 논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 거의 100%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그런 최선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그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 목사는 두 나라를 화해시키는 중재자가 되는 것이 800만 동포들의 역할이라며 자신의 기도 내용을 나눴습니다.
일단 이제 북한에 있는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북한에 있는 소수의 악한 정권은 이제 대적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고 남한에 있는 그 백성들이 좀 더 정신을 좀 차리고 깨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분열과 다툼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 북한이 열리기 전에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일꾼들을 좀 철저하게 준비시켜 주시도록.
임 목사는 통일 후 북한의 200개 각군에 100개씩 교회를 세우고 싶다며 이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탈북민 구출과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둘이 하나 선교회 천기원 목사도 동족들이 간절히 원하는 건 자유와 복음이었습니다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천 목사는 VOA에 남과 북이 통일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이상과 현실이 달랐고 7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가까이 가려는 노력은 없이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든 북한 사람은 빨갱이다, 공산당이다, 나쁘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북한 사람들을 떠오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머리에 뿔이나 얼굴이 빨간 도깨비 같은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눈만 뜨면 노래만 부르면 우리 통일해야 된다는 노래를 불렀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적대감을 가지고 굉장히 나쁜 걸로 인식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세기 가까이 서로 원하면서 서로 다른 이미지를 그려왔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만남이는 전혀 현실하고 이상하고 다르지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이 자꾸만 더 멀어지는.
천 목사는 타지에 선교를 나갈 때는 타 문화권에 대해 배우고 준비하는 것처럼 북한을 동일 문화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흘간 진행된 세미나와 연합기도회는 기독교와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근대화, 차세대 양육과 통일 선교, 디아스포라 한인 크리스천들의 북한 복음화를 위한 역사적 사명 등의 주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3.1절 100주년을 기점으로 한반도 통일의 열사가 되리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국제통일전문가 네트워크의 복음통일 세미나와 연합기도회. 10여 명의 강사들의 내용은 다양했지만 결국 신앙으로 하나가 된다는 외침이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한인 기독교인들은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디아스포라로서 역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손창순 씨는 기독교와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근대화라는 주제 강의에서 한미일연합에 의한 안보 관련 내용이 도움됐다며 지역 내 세미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박상원 대표는 독일에서 온 청년들도 세미나를 요청했다며 텍사스 등 미주 지역과 아르헨티나, 독일 등지에서 세미나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에는 윤학렬 감독의 1919 유관순, 그녀들의 조국, 미주 투어 영화 상영회도 있을 예정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남부군의 대포에서 포탄 한 발이 발사됐습니다. 공격 신호였습니다.
세미터리 힐에 포진한 북부군의 포대도 남부군을 향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퍼부어댔는데도 남부군 놈들 흐트러지지 않고 저렇게 줄을 길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북부군 병사들은 남부군 진영을 향해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의 북부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고 3일 동안 계속된 게티스버그 전투는 북부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 전쟁.
게티스버그 전투는 남북 전쟁에서 가장 처절한 전투였습니다. 북부군의 피해도 막대했기 때문에 북부군을 이끄는 사령관인 조지 미드 장군은 후퇴하는 로버트 리 장군을 추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조지 미드 장군의 태도에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미드 장군이 지금 제정신이란 말입니까? 우리 손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손 안에 있었다고요.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냥 도망가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로버트 리 장군이 완전히 백기를 들게 했었어야지요. 남부군을 북부 땅에서 몰아낸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에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조지 미드 장군이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드 장군이 유능한 장군이란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미드 장군이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거둔 승리를 높이 사고 포토맥군을 계속 지휘하게 했습니다.
남북 전쟁에서 가장 처절한 전투로 기록되고 있는 게티스버그 전투가 끝난 지 일주일 뒤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격전장을 방문했습니다. 격전장을 둘러보던 주지사는 병사들의 무덤이 비에 씻겨 내려간 걸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우리 병사들의 무덤을 이렇게 소홀하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더 좋은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북부군 전몰자들의 유해를 안장하기 위해 새로운 묘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북부의 다른 주지사들에게 묘지 건설비 모금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새로운 묘지를 만들기 위한 모금에 함께해 주십시오. 연방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군인들의 무덤이 비에 씻겨 내려가게 둬서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묘지를 만들어 호국 영령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안식처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모두들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지사의 요청이 있은 지 한 달이 채 못 돼서 게티스버그 격전장의 광대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돈이 모금됐습니다. 곧이어 공사가 시작됐고 아직 묻히지 못한 시신들을 격전장으로 옮겨와서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주지사는 1863년 11월에 게티스버그 묘지에 준공식을 열기로 계획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게티스버그 묘지 준공식에 북부 여러 주의 지사들과 국회의원들을 초대했습니다. 백악관에도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주지사는 링컨 대통령에게 준공식에 참석해서 인사말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참석할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의무니까요. 연방을 위해 목숨을 잃은 군인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인 제가 꼭 자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저의 연설이 희생된 병사들에 대한 슬픔을 달래는 데 위로가 되고 국민의 사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에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매사추세츠주의 한 시민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얼마 전 유럽 여행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럽 사람들과 만나 얘기하면서 무척 놀랐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정작 우리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유럽 사람들은 좀 더 분명하게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이 전쟁을 국민과 귀족주의 간의 전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남부가 소규모의 귀족 집단에 의해서 지배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번 전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고 민주주의를 원하는 북부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전쟁은 단순히 북부와 남부의 싸움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망치려고 하는 적에 대한 투쟁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게티스버그 행사 바로 전까지 무척 바빴습니다. 연설을 위해 원고를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얘기할지 대략적인 윤곽만 잡은 채 게티스버그로 향하는 열차에 올랐습니다. 열차가 볼티모어역에 정차했을 때 대통령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한 노인이 열차 위로 올라와서 링컨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이번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늙음하게 얻은 우리 막내 아들, 꼭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만 영영 가버렸습니다. 남부군을 몰아내고 연방을 지키겠다며 전장으로 떠났다가 나라 위에 목숨 바쳤으니 그걸로 된 거지요. 부모로서 아들놈 시신이 싸움터에 그대로 묻혀있는 게 한스러웠는데 묘지도 새로 만들어서 안장하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오셨으니 제 아들의 영혼도 이제는 편안히 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더 이상 젊은 목숨이 아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이 왼수 같은 전쟁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뷰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And I can't...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끝곡 Ed Sheeran이 부릅니다. Thinking Out Loud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Baby, my heart could still feel less hard at 23. And I'm thinking about how people fall in love in mysterious ways. Maybe just the touch of a hand. Well, me. And my memory fades, and the crowds don't remember my name. When my...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lovebirds, lovebirds입니다. 입니다. Have you ever seen lovebirds? Yes, lovebirds. It's a type of bird. They are social and very affectionate parrots. But this phrase, lovebirds, can be used to describe something else. Let's find out. But first, we'll begin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Aww, look at Philip and Jane. They are so in love.
I know. I've never seen Philip like that before.
Same here.
Plus, seeing them holding hands together every day tells me those two lovebirds will one day get married.
Mike, you can't predict that.
I know. But don't you think so too, just by looking at those two lovebirds?
I guess. We'll wish them good luck.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Oh, look at Philip and Jane. They are so in love. 야, 필립이랑 제인 좀 봐. 서로 사랑하는 사이 같아. 라고 하자 마이크는 I know. I've never seen Philip like that before. 알아, 나는 필립 저런 모습 처음 봐, 라고 하네요. 제이슨이 same here, 라고 맞장구치자 마이크는 plus, seeing them holding hands together every day tells me that those two lovebirds will one day get married.
그리고 매일 다정하게 손을 꼭 잡고 다니는 걸 보면 나중에 둘이 결혼할 것 같아, 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표현, lovebirds, lovebirds. lovebirds.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ww, look at Philip and Jane. They are so in love.
I know. I've never seen Philip like that before.
Same here.
Plus, seeing them holding hands together every day tells me those two lovebirds will one day get married.
Mike, you can't predict that.
I know, but don't you think so too just by looking at those two lovebirds?
I guess. We'll wish them good luck.
Today's phrase is lovebirds. L-O-V-E-B-I-R-D-S. Lovebirds. As mentioned in the beginning, lovebird is a type of bird. They are very social and very affectionate. So when you put these two lovebirds together, they are a bundle of joy. That's why when you see two people that are obviously very much in love, you can refer to them as lovebirds. Lovebird는 아프리카산 앵무새를 말하는데요. 워낙 애정이 깊어서 암수가 거의 떨어져 있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lovebirds는 사랑에 깊이 빠져 있는 남녀나 다정한 부부를 말하는 것이고요. You can also use the phrase lovey-dovey to describe couples that are deeply in love. Lovebirds라는 표현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lovey-dovey. Lovey, L-O-V-E-Y, lovey, dovey, D-O-V-E-Y, dovey, lovey, dovey입니다.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Aww, look at Philip and Jane. They are so in love.
I know, I've never seen Philip like that before.
Same here.
Plus, seeing them holding hands together every day tells me those two lovebirds will one day get married.
Mike, you can't predict that.
I know, but don't you think so too just by looking at those two lovebirds?
I guess. We'll wish them good luck.
Now let's review. Today we learned what lovebirds mean. Lovebirds, or lovey-dovey. Try using it in your sentences and let me know how it goes, okay?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